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국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정상회담은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핵무기뿐 아니라 핵 확산 위협이 줄어드는 훨씬 안전하고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자신은 놀랄 것이라면서도 만남에서 진전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 연말 몇 주 동안 아시아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을 답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협상 날짜를 확정했다며 제프리 게디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실무진이 오는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 당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시민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주의보 수준을 이전과 마찬가지인 레벨 2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보안검사와 경찰 활동 증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예고 없이 통행금지나 여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쿠릴열도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양국은 지난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지난해 미국 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결단력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국 각지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명 중 적어도 8명은 석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금 중인 캐나다인 5명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3일째를 맞은 어제 제116대 미 하원이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이른바 패키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지난 한 해 루브르 박물관이 찾은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년 관람객 수가 총 1,020만 명으로 앞선 해의 810만 명보다 25% 늘었다고 하네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연쇄 테러가 발생한 이후 루브르 박물관의 관람객은 급감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데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가 발표한 광분이란 뮤직의 노래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촬영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명화들이 고스란히 담긴 이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1억 4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루브르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루브르를 찾은 관람객의 4분의 3은 외국인이었는데요. 그중 미국인이 1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10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1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계 최고의 명화 가운데 하나이자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신비한 미소를 지닌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모나리자 들어보시죠. 넷 킹 콜이 부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a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Mona Lisa, Mona Lis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오는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무역 실무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오랜만에 무역 당국자들이 대면하는데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신년 회견에서 올해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 적극 추진해서 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종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이란에 우주발사체 계획을 멈추라고 요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실무회담을 여는군요.
네,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고 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게이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실무진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뤘던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중요한 공동인식이란 게 뭔가요?
예,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현장에서 별도로 회담했습니다. 여기서 무역전쟁 90일 동안 휴전을 합의했는데요. 서로 신규 관세 부과를 중지하고 세율 인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 시간 동안에 이 포괄적인 통상 무역 합의를 맺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정상 간에 합의한 뒤에 실무 당국자들이 처음 만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이번에 차관급 실무회담 일정 확정 사실을 먼저 발표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날 해설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 이 일정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기대가 높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에 매긴 관세로 미 재무부가 막대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고 또 미국은 지금 여러 나라와의 무역 교섭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잘 갖춰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길게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협상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트위터에 또 적었었고요. 중국은 앞서서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25%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미국은 또 중국산 984개 품목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자, 무역 협상은 일단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미중 관계의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미 국무부가 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3일자로 갱신한 중국 여행 주의보에서 이 중국 현지의 법률의 임의적 집행과 미중 이중국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이 여전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 시민을 자의적으로 현지에 억류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인은 갖가지 괴롭힘과 위협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논리적으로 취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이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항상 보장한다고 말했는데요. 미 국무부가 갱신한 중국 여행주의보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한낱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4일 미의 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에 현지에서 아베 총리가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올해는 일본에서 천황 황희 계승,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도쿄올림픽, 또 럭비 월드컵 같이 중요한 행사가 많이 치러진다며 이 같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나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미래 일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대내외적인 이 과제들을 하나씩 짚었는데요. 우선 일본 국내적으로 제1과제는 헌법 개정, 또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꼽았습니다. 올해는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아베 총리는 강조했는데요.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2019년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돼지띠인데요. 일본에서는 그냥 돼지해가 아니고 멧돼지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교 과제로 꼽은 이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적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은 승전국이었고요. 또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국이었는데요. 양측 간에 아직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70여 년째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몇 년째 교섭하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에 막혀서 결실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쟁점들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북방 영토 문제가 가장 큽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방에 있는 캄차카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네 곳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관할하다가 2차 대전 말미에 소련군이 점령한 곳입니다. 이 쿠릴 열도 제일 끝에 있는 네 개 섬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는 게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러시아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이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바짝 고삐를 죄겠다고 아베 총리는 밝혔는데요. 당장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평화조약 체결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에서도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긍정적입니다. 일단 평화조약부터 맺고 이 쿠릴 4개 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할 정도로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더 적극적인데요. 이 쿠릴 4개 섬 가운데 일본 쪽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두 곳을 먼저 반환할 의향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두 개 섬에 주일 미군이 기지를 짓지 않는다면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해 11월 밝혔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개헌을 꼽았다고 했는데요.
예, 이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의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을 고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가자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일본 국민에게 제시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에 따라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조만간 이 개헌안을 확정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과정을 서두를 것으로 일본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고친다는 건 이건 사실 국내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또 필리핀 같은 이웃나라들은 일본의 개헌 추진에 민감한 모습인데요.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침공을 당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이번 기자회견을 놓고 아베 총리가 개헌 의혹을 노골화했다, 또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로 변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신년 회견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평화조약과 개헌, 그 밖에 아베 총리 신년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본의 새 연호를 오는 4월 1일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에 퇴위하겠다고 지난 2016년 밝힌 데 따라서 4월 30일, 오는 4월에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들인 나루히토 황태자가 5월 1일에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먼저 일본 정부가 연호를 새로 정해서 내놓겠다는 건데요.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지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은 아키히토 천황 취하를 가리키는 헤이세이 31년에서 이 새 연호의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아베 총리 회견에서 혹시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북한 문제가 작년 6월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접어들었다고 아베 총리는 평가했고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북한을 상대로 과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우주 발사체 실험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일 이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231호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세 번의 우주 발사체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 이란 정부가 우주 발사체 실험을 하겠다고 한 게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이란 언론이 이란 정부가 조만간 세기의 우주 발사체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이란 국방부는 우주 발사체는 모두 이란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곧 여러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이란의 이런 파괴적인 정책들이 국제 안전과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도록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제, 외교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고 이란에 권고했습니다.
네, 자, 앞서 폼페오 장관이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란과 주요 서방 국 간의 핵 합의를 지지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6개 나라가 전격 핵 합의를 타결하면서 채택된 건데요. 이란과 주요 6개 나라의 핵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등의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대가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건가요?
예,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줄곧 지적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이날 또 성명에서 이란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에도 이란은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해서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발사해서 영내는 물론이고 그 너머 지역에까지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보관시킨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해제했던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지난해 8월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5일자로 이란산 석유와 금융 분야까지 모두 복원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얼마 전에도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요?
네, 이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난달 1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시험 발사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같은 달 중순 이란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항공우주사령관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군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의 전문가들은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3일 새로 개원한 연방 하원이 새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라이언 징키 전 내무부 장관이 내무부 감사실에 거짓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버먼트주가 지난해 인구 유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116대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는데 연방 하원이 먼저 눈길을 끄는 법안을 처리했죠.
네, 2019 회계연도 지출 법안입니다. 현재 부분 폐쇄 상태에 있는 부서들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오는 2월 8일까지인 연방 국토안보부 임시 지출안, 또 2019 회계연도 끝날인 9월 30일까지 나머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지출안이 각각 처리됐습니다.
예, 사실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4분의 3은 몇 달 전에 예산을 다 승인받았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보건후생부, 보훈부 등 부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국토안보부나 국무부, 내무부 등 나머지 25% 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4일로 계산하면 14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자, 하원이 처리한 지출안이 상원이 통과한 뒤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냥 그대로 사장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할 겁니다. 이 상원 다수당인 이 공화당의 미치 맥커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이 지출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령 이 지출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만든 지출안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국경 장벽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안에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 항목이 아니라 국경 보안 강화 명목으로 13억 달러만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하원이 3일 밤에 통과시킨 예산에는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역시 전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면 장벽이 꼭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오는 2020년에 7일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자신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3일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새해 맞아가지고 첫 정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자리에 이 국경경비대 소속 이 노조 관계자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뒤에 두고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wall about you can call it a barrier,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but essentially we need protection in our country. We're going to make.
네, 무슨 명칭으로 부르든 간에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경에 장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벽이 없으면 국경 보안도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국경 장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지난주가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칭찬했습니다.
It's a very, very great achievement, and hopefully we're going to work together, and we're going to get lots of things done, like infrastructure and so.
네, 펠로시 의장이 업적이 많다면서 협력을 해서 많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원이 이번에 하원 의장으로 복귀했죠.
네, 이 새로 개원한 하원이 3일 표결을 했는데 찬성 220대 반대 195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새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의장 자리를 맡은 바 있었죠. 이 하원 의장 자리가 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 승계서의 2위로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펠로시 의장처럼 하원 의장에서 소수당 대표가 됐다가 다시 하원 의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미국 정치 역사상 극히 드뭅니다.
네. 자, 하지만 다시 하원 의장이 오른 펠로시 의원 취임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이 이날 의사봉을 넘겨받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a bipartisan way for the good of our country, respecting our constituents who you're every
네, 펠로시 의장 그러면서 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헌법 가치를 신장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며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제도를 지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3일 의장이 취임하기 전에 흥미로운 인터뷰를 또 하나 했더군요.
네. 이날 오전에 방송됐는데 M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연방 법무부 해석의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의도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을 의식한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탄핵이라든지 기소 등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발언입니다.
네. 자, 4일로 이제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2주일째를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이 연방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백악관에 들어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를 만났죠.
네, 국토안보부가 이 국경보안 상황을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만났는데요. 여기서 이 연방정부 폐쇄의 문제가 해결이 논의가 됐는데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다시 모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또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라이언 징키 전 내무장관을 조사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신문이 3일 먼저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2일 사이만 징키 전 장관이 이 내무부 감사실에 거짓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징키 전 장관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이 징키 전 장관과 관련해서 내무부 감사실이 두 가지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는 장관 고향인 몬태나주에서 진행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코네티컷주에 들어설 원주민 도박장 관련 건이었습니다. 이 몬태나주 건은 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토지 개발을 허용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코네티컷주 건은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이 도박장 건설을 무산시킨 일 등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내무부 감사실은 두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키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행동이 법을 어긴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연방 법무부 측에 요청했답니다.
네, 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한 징키 전 장관 측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징키 전 장관은 AP통신에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는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의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징키 전 장관 대변인은 징키 전 장관이 내무부 감사실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징키 전 장관이 약 2년 정도 내무장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간 종종 좀 구설에 올랐죠.
네, 이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왔던 이 내무부 감사실 보고서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사적으로 이 군용기를 이용해서 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집무실을 고치는데 무려 14만 달러를 쓴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미국 내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소유하는 공유지와 미국 국립공원 등의 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징키 장관이 취임 뒤에 국가기념물 등 연방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지역 규모를 크게 줄여서 환경 보호 운동가들의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원래 이 공화당은 공유지를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자세인데요. 또 환경 보호보다는 이 자원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버먼트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운선 전문 업체죠.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로 42번째 집계인데요. 2018년에 미국인들이 이사하는 그 경로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버먼트 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버먼트로 이사한 사람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네, 이 기간 약 72% 증가했습니다. 다음 순위로는 오리건주가 64%로 2위였고요. 아이다호, 네바다, 애리조나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버먼트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새 이주민 가운데 34%는 직장을 옮기거나 원래 직장에서 근무 지역이 바뀐 경우입니다. 다음에 31%는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은퇴자가 버먼트주에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역시 사는데 드는 비용이 싸서 그럴 겁니다. 예. 또 자연 경관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것도 버먼트주로 이사가는 사람 비율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버먼트주 정부가 올해부터 이 주 바깥에 본부가 있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버먼트로 이사를 하면은 2년 동안 최고 만 달러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가 2위에 올랐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이 지역 경제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새 직장을 찾아서 오리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 밖에는 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리건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다면 반대로 많이 빠져나온 곳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가 1위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이사 나오는 사람이 2간에 67%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리노이가 66%로 2위였고요. 그 다음이 코네티컷, 뉴욕, 캔자스 주 순이었습니다.
네. 자, 뉴저지주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직장과 관련된 이유가 역시 34.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 은퇴를 하면서 이제 뉴저지에서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약 34.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서부와 남부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탈리 콜이 부릅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매일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노래하는 Someone That I Used to Love 들어보시죠.
As for me, it's getting down to the last unspoken part when you must begin to ease the pain of a broken heart. Tell me, why should I even care if I have to lose your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Wish it was enough for you, all the love I had to give. I did my best to keep you satisfied. I guess you'll never know how much I tried. I really tried. And if ever again, well, you won't find me being the one to get lost again. Once I had so much to give, but you just refused my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Satisfied.
myself. And if I'm ever the least unsure, I always remind myself, though you're someone in this world that I'll always choose to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Someone in this world that I'll always choose to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Ooh,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국제사회는 각종 현안의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국제 현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미중 무역 분쟁.
올해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Trump tweeting that tariffs are working big time and claiming they will improve America's finances and bring jobs and great wealth.
미중 무역 분쟁은 오는 2월 말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 시한이 3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re very close to doing something with China, but I don't know that I want to do it because what we have right now i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무역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휴전 합의 이후 첫 번째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그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췄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미국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던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등 양국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언제든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문제와 지식재산권 등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윤의 태풍의 눈, 브렉시트.
2019년에 유럽은 영국 없는 유럽연합 EU의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초에 영국은 EU 탈퇴조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In a 2016 referendum, almost 52% of the voters supported Brexit, Britain's exit from the 28-nation bloc.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조약을 비준하면 영국은 오는 3월 29일부로 EU에서 완전하게 탈퇴합니다. 영국이 국민 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 만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EU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영국 의원들이 EU 의회에서 나가면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 발언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lections in France and the Netherlands this year checked the momentum of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Austria has shown it is still a political force.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운 대중 영합주의 정당, 이른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브렉시트를 근거로 더욱 반 EU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유럽 나라에서는 영국처럼 난민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도 중요한 국제 현안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날 뜻이 있다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지도자가 언급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북 정상회담 외에도 2019년에는 미북 상호 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중동 정세.
2019년 중동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And now it's time for our troops to come back home. And we have won against ISIS. We've beaten them and we've beaten them badly. We've taken back the lan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는 이 지역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힘의 공백을 틈타 이슬람 무장 조직 IS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계속 지원하며 영내 영향력 확산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Nearly four years into the Yemen conflict, an attempt at brokering peace, with the parties meeting in a castle outside the Swedish capital Stockholm since December 6th.
중동 내 역학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 힘겨루기로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미 성향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진영과 이란, 시리아 그리고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 시아파 진영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순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 요르단, 수단 등 주변국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란 견제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이란의 대응 그리고 2019년 초 미국이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도 관심거리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이나 회복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his first press conference as Fed Chairman, Jerome Powell projected continued economic growth for the United States. 2.7% this year, moderating to about 2.5% in 2019.
거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찾아온 지난 2008년에는 많은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능력은 제한돼 있습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더 금리를 낮출 수 없어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Despite the improved outlook, employee wages have barely grown and inflation remains below 2%.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공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과연 이런 경기 침체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워런 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대선 출마를 위한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모든 미국인은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르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싸우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출마에 한 발을 내디딘 워런 상원의원은 올해 69살입니다. 교수 출신인 워런 의원은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파산법을 가르쳤습니다. 워런 의원은 소비자보호운동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권 개혁을 위한 기구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설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현역 공화당 위원을 꺾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후 민주당 안에서 대표적인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거세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 의원을 포카혼타스로 불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7세기 영국인들의 미국 정착 과정에 도움을 준 미국 원주민 인디언 여성을 말합니다. 포카혼타스는 워런 의원이 조상 가운데 원주민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빗댄 것으로 이 말이 인종차별적이란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먼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진보 진영 내 다른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9년 국제현안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즉, crash, 충돌하다는 뜻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crash a couch를 직역하면 소파랑 충돌하다는 뜻인데요. 친구 또는 아는 사람 재워줄 때 우리 집 소파에서 자고 가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꼭 소파가 아니어도 집을 내어줄 때 등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You can crash on my couch if you want to. 원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My body is crashing. 몸이 녹초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My body is slowly crashing from not getting enough sleep.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몸이 녹초가 되고 있어. To crash into something. 들이받다는 뜻인데요. The truck crashed into the car. 트럭이 차를 들이받았어. Crash를 명사로 사용하면 추락, 충돌 사고라는 뜻인데요. I'm terrified of plane crashes. 나는 비행기 추락이 정말 무서워.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o crash a couch. My body is crashing. To crash into something. 오늘은 crash의 다양한 용도를 알아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en Folds 5의 Brick, 벽돌 전해드리면서 저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ix a.m. day after Christmas. Throw some clothes on in the dark. The smell of cold, car seat is freezing. The world is sleeping, I am numb. Up the stairs to her apartment. Mom and Dad went down to Charlotte. they call her name at 7:30. I pace around the parking lot and I walk down to buy her flowers and sell some gifts that I got. Can't you see it's not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